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 용의자로 북한 남성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이 북한 남성이 1970년생으로 올해 46살의 이정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철은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인근 셀랑고르 주에서 체포됐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발급하는 아이카드를 갖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정철은 경찰이 추적 중인 남성 용의자 4명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따톡세리 압돌 사마 마트 말레이시아 셀랑고르 경찰서장은 18일 VOA에 이정철을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철은 체포 당시 약간 저항이 있었지만 문제가 없었고 주거지에는 이정철의 아내와 두 자녀가 있었다고 맛 서장은 말했습니다. 맛 서장은 이어 말레이시아 외교부가 북한 대사관에 이 씨 체포 사실을 통보했으며 현재 다른 용의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김정남 암살 용의자로 베트남 여권을 가진 여성과 인도네시아 국적의 여성 그리고 말레이시아 남성 한 명 등 3명을 체포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은 지난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다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 중에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김정남이 독성 물질을 함유한 스프레이나 독침 공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보고 말레이시아 경찰은 부검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사인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김정남의 암살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다며 이미 몇 년 전부터 김정남 암살을 시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아직 김정남 사망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 시신 인도만을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강철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는 어제 기자들에게 부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김정남의 시신 인도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경찰은 시신 인도를 위해선 직계 가족의 유전자, 즉 DNA 표본이 필요하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김정남은 한때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력한 후계자였지만 중앙 권력 중심부에서 밀려난 뒤 2000년대 초반부터 해외를 떠돌았습니다. 북한 전문가들과 고위 탈북민들은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 없이 김정남 암살은 불가능하다며 김 위원장이 권력에 대한 잠재적 우려 요소 제거를 위해서 암살을 지시했을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어제 독일 본에서 처음으로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왕이 부장에게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크터노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틸러슨 장관과 왕이 부장이 북한의 핵 문제와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이 가하는 점증하는 위협성을 강조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회담을 확인하며 왕 부장이 틸러슨 장관에게 중국과 미국은 세계의 안정을 위해 공동의 책임이 있다며 미중 간의 공동 이익이 미중 간의 차이점보다 훨씬 더 크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왕이 부장은 이날 회담에서 북핵 관련 6자 회담의 재개 의지를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분담금은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18일 독일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 연설에서 유럽 지도자들에게 나토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더 늘려야 한다며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분담 실패가 동맹의 기반을 침식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내일의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내일 북한은 흐리고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눈 또는 비는 모레 월요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제 2차차 계획했습니다. 예상되는 적설량은 평안도와 함경도가 5에서 20cm, 황해도는 1에서 5cm, 비, 즉 강수량은 5에서 30mm가량 예상됩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곧이어 생생라디오 매거진과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 장량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문 열었습니다. 지구촌에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들이 있죠. 검은 코뿔소와 따오기 뭐 이런 동물을 포함해서 수십 가지의 동물이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을 구하는데 범죄자를 찾거나 보안시설 출입 등에 쓰는 얼굴 인식 시스템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대학교 세 곳에서 공동 연구를 한 것인데요. 얼굴 인식 시스템이란 건요, 사진기가 포착한 사람의 얼굴을 이미 등록된 사진과 같은지 대조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 기술인데요. 이번 연구에서는 얼굴 인식 기술을 사람이 아닌 여우 원숭이에게 적용한 겁니다. 이 아프리카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 사는 여우 원숭이 80마리를 찍은 사진 460여 장을 등록을 했고요. 실제 인식 정도를 확인한 결과 정확도가 거의 100%에 이르렀습니다. 몸에 흉터가 있는지 없는지, 몸의 흉터의 크기가 큰지 작은지, 심지어는 털 색깔까지 구분이 가능한 똑똑한 기술인데요. 멸종 위기의 동물을 보호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전망입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화제 소식,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기자 수첩, 미국의 역사를 한 편의 드라마로 엮어보는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첫 곡 듣고 가볼까요? 미국 가수 존 덴버와 올리비아 뉴튼 존이 함께 불렀습니다. Fly Away 들어보시죠. All of her days have gone soft and cloudy. All of her dreams have gone dry. All of her nights have gone sad and shady. She's getting ready to fly. Fly away. Fly away. Life in the city can make you crazy. The sounds of the sand and the sea. Life in a high rise can make you hungry. The things that you can't even see. Fly away.
Signs of the spring. Where is the spring? She listens for laughter and sounds of dancing. She listens for any old thing. Fly away. Fly away. Fly away.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Happy Valentine's Day. 지난 2월 14일은 지구촌 사람들이 초콜릿과 사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선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한다고 하는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발렌타인스데이에 미국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지인들과 이날을 기념하는데요. 미국의 연예인들의 발렌타인스데이는 어땠을까요? 인터넷 사회관계망에 미국의 연예인들이 경쟁하듯 올린 사진, 영상들 한 주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름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은요. 그들이 올린 사진은 이렇습니다. 미국 뉴욕 전경이 보이는 고층 건물에서 입맞춤하는 모습, 또 부부간 불화설이 있었던 연예인은 밤길 숲속에서 역시 남편과 입맞춤하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딸과 함께 음료수 잔을 들고 건배하며 웃고 있는 사진을 올린 여배우도 있었고요. 연인에게서 받은 분홍색 장미꽃다발, 또 헤어진 전 남친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사진을 올린 배우도 있었습니다. 동성 연예인 커플 연예인도 서로의 사랑을 자랑하듯 웃고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예인 못지않게 인기를 끌었던 미셸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은 남편인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해변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요. 두 사람의 발이 서로 맞닿아 있는 발사진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언론들이 연예인들이 즐기는 발렌타인스데이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이 발렌타인스데이의 유래에 대해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 발렌타인 주교가 군인들의 군기 문란을 우려하여 남자들을 더 많이 입대시키기 위해서 결혼을 금지하던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군인들의 혼인 성사를 집전했다 순교한 날인 2월 14일을 기념하기 위한 축일, 그리고 서양에서 새들이 교미를 시작하는 날이 2월 14일이라고 하는 데서 유래했다는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세계 각지에서 이날은 남녀가 서로 사랑을 맹세하는 날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Miss USA. 히잡 쓴 슈퍼모델. 미국의 미인 선발대회에서 히잡을 쓰고 전신을 가린 이슬람 여성 수영복 부르키니를 입고 준결승까지 올랐던 무슬림 여대생이 슈퍼모델이 됐습니다. 지난 16일 피플지에는 소말리아 난민 출신 무슬림 여성 할리마 에이든이 뉴욕 패션 주간에 열리는 유명 래퍼 카니에 웨스트의 정식 데뷔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에이든은 이번 패션쇼에서도 무슬림 여성의 상징인 머릿수건 히잡을 쓴 채 각종 의상을 선보였습니다. 4개월 전만 해도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평범한 여대생이었던 에이든은 미국 여성들의 미인 대회인 미스 USA 출전 자격을 놓고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사상 최초로 이슬람 전통 복장 차림으로 무대에 올라 전국적인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여성은 히잡을 쓴 무슬림 여성이 저명한 패션쇼에 올랐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매우 흥분되고 짜릿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무슬림 여성들에 대한 편견에 맞서고 긍정적인 이미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란 다짐까지 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먼저 지난 14일자 보도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성공단 재개 주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정권을 지원하고 대북 공조를 약화시키는 등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2월 17일은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지 3년이 되는 날인데요. COI는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살된 것으로 알려진 김정남은 북한 후계자에 밀린 뒤 오랫동안 해외를 떠돌았습니다. 특히 이복 동생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평양의 분노를 사기도 했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김 씨를 독살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6일자 보도입니다. 미 한일 외교장관은 현지 시간 16일 독일 본에서 3국 외교장관 회동을 갖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도발에 강하게 대처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국제전략연구소가 연례 2017 세계 군사균형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가 밝혔습니다. 17일자 보도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경찰은 김정남 씨의 시신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직계 가족의 DNA 표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자들의 취재 얘기를 좀 편안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기자수첩 열었습니다. 앞서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지 3년이 됐습니다. 이를 기해서 저희 BOA 한국어 방송에서 5차례 걸쳐서 기획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5번에 걸친 기획 보도를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3년이나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4년 2월 17일, 3년 전에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1년간의 조사 끝에 발표를 한 건데요.
네.
총 372페이지 아주 그 장문의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 인권 상황 또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정리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네. 당시 이 3년 전에 이 UN 북한 인권 보고서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이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상당히 바꿔주는 모멘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하면 지난 2005년부터 UN 인권이사회에서 이제 문제가 되면서
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제출되고 이러긴 했는데 구체적인 실태를 잘 모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지적하거나 뭐 이러기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013년 UN 인권이사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자.
네.
이런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의에 따라서 이제 마이클 커비 또 소냐 비세르코 마르주키 다루스만 이 세 사람을 이제 위원으로 임명을 했고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많은 증인들 또 서류들 이런 것들을 검토를 했고 또 서울, 도쿄, 워싱턴, 런던 이렇게 이런 곳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또 직접 증언을 청취했고요.
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1년 후인 2014년 2월 17일에 보고서를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결과 이제 그 북한에서 중대한 또 이런 인권 침해가 자행이 됐고 지금도 자행이 되고 있다.
네.
그러면서 이 가운데 많은 그 인권 범죄들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인권 범죄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겁니다.
네. 이 보고서가 뭐 거의 400쪽에 가까울 만큼
네.
웬만한 소설보다 더 두꺼운 분량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보다 더 많은 자료들을 뭐 축약한 게 이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간추리고 간추려서 이제 네. 나온 것인데요.
네.
일단 뭐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 지금 3년이 지났지만 이보다 더 자세하고 종합적인 보고서는 없고요. 따라서 여전히 뭐 국 여러 나라 정부들 또 민간 단체들 여기서 계속 그 인용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보고서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현철 기자가 저희 한국어 방 BOA 한국어 방송에서 지금 인권 분야에서 상당히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그 기획 보도 5편을 보도를 했단 말이죠.
네.
각각 주제가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조사위원회에는 9개의 부문에 대해서 이제 그 조사를 위임을 받았고요.
네.
그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보면 6가지 항목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6가지가 어떤 분야냐 하면 일단 그 사상과 표현, 종교의 자유 이게 한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이동과 거주의 자유, 생명권과 생활권, 자의적 구금과 고문, 또 정치범수용소, 외국인 납치와 강제 실종 이렇게 6개 부문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일주일 동안 5번을 방송을 하려고 기획을 하다 보니까 요걸 이제 6개 부분을 5개로 이제 정리를 해서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네.
또 이 보도를 하기로 결정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그 국제적 인식은 이 보고서를 통해서 상당히 크게 올라갔는데
네.
정작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여전히 이 보고서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내용은 뭐 더군다나 더 알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란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요.
네.
마이클 커비 그 CY 위원장이 직접 한 얘기이기도 한데 따라서 이 보고서 내용을 북한 주민들에게 좀 더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런 얘기들이 꾸준히 제기가 됐고
네.
저희가 이제 3주년을 맞아서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보고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전달을 해보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획이 마련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부문별로 이렇게 주제를 묶어서
네.
한 편씩 내보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가 이제 2월 13일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자의적 구금과 고문 사형 여기서 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그 지금 북한의 인권 상황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정치범 수용소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북한은 뭐 이 수용소 존재 자체를 부정을 하고 있죠.
네.
하지만 여기서 그 뭐지 수감됐던 탈북자들 또
네.
또 경비병으로 일했던 탈북자들 이런 사람들 증언을 통해서
네.
존재 자체가 확인이 됐고 또 한편 그 조사위원회는 이 증언뿐 아니라 위성사진을 통해서 이런 그 수용소가 존재한다 이런 사실을 확인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위성사진으로 확인된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가 지금 몇 개 있나요?
네. 당시 조사위원회는 4개가 있다. 여기에 8만에서 12만 명 정도의 정치범들이 또 그 가족들이 수용돼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곳에서 고문과 사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정치범 네. 수용소에서 이제 그런 잔혹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정치범 수용소가 아니더라도 노동교화소나 아니면 일반 구금시설에서도 특별한 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네.
수감이 되는 자의적 구금 이런 네. 것들 또 수감자들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각종 고문들 이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특히 비둘기 고문 같은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밝혀졌습니다.
네, 사실 북한 주민조차도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일까요?
그렇죠. 네, 증언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네.
그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그 소문 뭐 이런 것들을 들어서 그냥 끔찍하다는 걸 알긴 하는데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잘 믿질 못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나와서 탈북한 탈북자들 때문에 이 북한의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 이슈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참 이 북한 인권을 얘기할 때 정치범 수용소가 상당히 중요한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길게 얘기는 나눠봤는데요. 그리고 또 북한 인권의 이 이번 보고서의 주제로 다뤄진 게 사상과 표현, 종교의 자유 침해
네.
이 부분인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종교의 자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세계 여러 나라들의 그 종교 자유 그 실태를 그 조사해서 발표하는 그 오픈 도어스
네.
여기 해마다 그 최악의 나라로 꼽히고 있죠.
네.
종교를 뭐 전혀 그 인정하지 않고 지금 북한에서는 유일하게 그 김일성주의 뭐 이런 것만 외에는 전혀 그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네.
특히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가 이런 그 유일사상에 이제 방해가 된다고 해서 가장 크게 탄압을 받고 있고,
네.
뭐, 심지어 이제 그 성경을 소지했다 이런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그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고,
네.
또 그 가족들까지 같이 그 연좌제까지 적용이 돼서
네.
3대가 함께 이렇게 보내지고 있다. 이런 그 지적들 꾸준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이 이번에 이현철 기자의 이 보도 내용만 봐도요, 북한에서 상당히 그 다방면으로 상당히
네,
깊이
네.
있는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목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네,
네, 뭐 성분과 성별, 장애자도 차별을 받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성분에 따른 차별, 이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 과연 가능한 일일까 싶을
그러게요.
정도로
네.
좀. 당혹스럽기까지 한 문제인데요.
네.
북한에서는 여전히 그 성분에 따라서 아직도 주거와 교육, 뭐 직장, 심지어 결혼까지도 이렇게 이런 성분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고,
네.
따라서 이제 성분이 낮은 경우에는 뭐 이런 모든 면에서 이제 그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고서는 지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런 그 북한의 경제난 기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시장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면서 이제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요것이 이제 그 성분이 하던 역할을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제 옛날에는 성분이 모든 걸 결정했는데 지금은 돈이 있을 경우에는
네.
그 돈으로 이제 그 성분을 어느 정도 그 보충하는 그런 그 효과, 결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네.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러다 보니까 성분이 낮고 돈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옛날보다 더 상황이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그 지적도 함께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UN 북한 인권 보고서 3주년 기획 보도 내용들을 지금 한 번에 좀 훑으려니까 워낙에 방대하고 깊은 내용이라서 저희가 다 짚을 수는 없고요.
네,
이번에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전문가들의 또 얘기도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이 COI 보고서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그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아주 중요한 보고서였다. 이런데 뭐 모두 그 입을 모으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그 3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그 미완의 과제들
네.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런 전기를 이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그 중요한 그 과제들 몇 가지만 짚어보면
네.
계속해서 그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그 북한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그 지적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COI 보고서가 강조했던 그 북한 인권 그 유린의 책임을 규명하고
네.
또 그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문제도 아직 그 완결이 되지 않은 만큼 계속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나왔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그 북한에 대한 압박 또 규탄 이런 것과 같이 궁극적으로 북한이 이제 문호를 개방하고 또 국제사회에 합류해서 이제 인권 개선에 나올 수 있도록
네.
북한과 교류하는 문제도 함께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제 그 북한의 인권이 이렇게 아직도 보고서 발간 3년이 됐는데도 북한 인권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네.
중국이 그렇죠.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네.
이런 그 지적이 있어서
네.
아, 동시에 이제 그 중국에 대한 그 압박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전문가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북한 내의 인권 침해도 문제지만 중국에서의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네.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강제 북송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아, 이렇게 이제 그 중국에서는 뭐 탈북자들을 어떤 난민이나 이런 걸로 인정을 하지 않고
네.
경제적으로 이제 그 이유로 이제 그 들어온 그 이민, 경제적 이주민 이렇게 아, 평가를 하면서 이제 붙잡힐 경우에 이제 그 북한으로 강제로 보내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아,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그 최고 이제 심하면 처형까지 당하는 이런 네. 그 아, 인권 유린의 그 직면하기 때문에 이거를 중단해야 된다. 이런 그 국제사회 요구가 계속 빗발치고 있는데 중국은 전혀 지금 이런 국제사회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UN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라고 하는데요. 이게 네. 최종 보고서라고 했는데 3년이 네. 지났습니다.
네. COI가 하던 일들을 네.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네.
서울에다가 그 서울인권사무소를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북한인권유린의 증거들을 수집하고 문서화해서 이제 유엔인권이사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북한인권유린의 책임을 규명하고 또 처벌을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게 국제법정 ICC 인터넷 국제형사재판소 ICC 등에 이제 회부하는 그런 방안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를 보다 이제 그 전문적으로 그 연구해서 보고할 또 전문가 그룹을 신설을 해서
네.
지금 활동 중이고요.
네.
이 전문가 그룹이 오는 3월 정확히 이제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34차 유엔 인권 이사회에 그 방안들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네.
이달 말 27일부터 시작하죠.
27일에 또 어떤 내용들이 추가되고 또 그에 따른 어떤 또 대안들, 방안들이 나올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철 기자와 함께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최종 보고서 발표 3년을 맞아서 저희 VOA 한국어 방송이 기획 보도해드린 내용 쭉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노래 한 곡 더 들어보고 갈까요? 가수 이름이 마법, 매직이고요. 노래 제목은 무례하다는 뜻의 루드입니다. 들어보시죠. Saturday morning jumped out of bed Put on my best suit Got in my car Raced like a jet All the way to you Knocked on your door With heart in my hand To ask you a question Cause I know that you're An old-fashioned man yeah. Can I have your daughter For the rest of my life say yes Cause I need to know You say I'll never get your blessing Till the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이 북한학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미국인 교수와 한인 교수가 나란히 공동 연구소장을 맡았는데요.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중부에 위치한 미주리 대학이 최근 미국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연구까지 포함하는 한국학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미주리 대학은 6.25 한국전쟁 이후 일찌감치 한국과 문화학술 교류에 나서는 등 한국학 연구 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대학의 한국 관련 연구는 한국의 농업, 역사, 관광, 문학, 정치 분야로 다양한데요. 미주리 대학 정치학과의 세이나 그라이튼스 교수입니다.
And after the Korean War, President Truman helped set up exchange programs and some close collaboration between the University of Missouri and students and professors from Korea who wanted to come and study.
한국 전쟁 후 트루먼 대통령의 지원으로 한국과 미주리 대학교 차원의 문화 학술 교류가 시작됐고 이를 통해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미주리 대학에서 공부했다는 설명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미주리주 출신입니다. 이번에 미주리대에 설립된 연구소의 정식 명칭은 한국학 연구소지만 북한에 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요. 연구소 공동소장이 맡게 된 그라이튼스 교수는 미국과 한국 양측이 오가며 형성된 동문 회원 수가 현재 수천 명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미주리대 아시아문제센터 소장으로 신설된 한국학연구소의 실무 운영을 맡게 된 유승권 교수는 VOA에 북한에 대한 관심사와 시각이 다른 두 교수가 연구소 공동소장을 맡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슨 김 교수님은 이제 박사를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서 그 찰스 암스트롱 교수님 밑에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북한학으로는 박사를 받으신 몇 분 안 되는 미국 학자분이세요. 그러니까 북한도 방문하셨고 북한 노동사로 이제 그 박사를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인게이지먼트를 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문호를 이제 개방하도록 설득하고 이런 좀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시나 그라이튼 이분은 이제 그 하버드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시고 논문을 이제 주로 이제 독재 체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입장은 약간 정치적인 입장은 학자로는 이제 그렇지만 정치적인 입장은 약간 그 공화당 또는 이제 좀 더 그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그런.
유 교수는 두 공동 소장을 주축으로 10여 명의 연구진이 포진해 다양하고 균형 잡힌 연구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리 그라이튼스 미주리 주지사 부인인 시나 그라이튼스 소장은 한국인 입양 자매를 두고 북한도 방문한 적이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라이튼스 교수는 VOA에 연구소의 목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You know, the purpose of IKS is to support and promote the research work that's being done at the University of Missouri.
북한 연구에 대한 활동을 소개하고 훌륭한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서 북한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다양하고 가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연구소의 목적이란 설명입니다. 그라이튼스 교수는 최근 북한 관련 도서를 집필하고 있는데요. 탈북자들이 한국이나 미국 등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독재자들과 그들의 비밀경찰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공산정권은 모두 무너졌지만 북한 정권은 아직도 생존해 있는데 어떻게 정권 유지에 필요한 돈을 모으는지가 자신의 오래된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라이튼스 교수는 다양한 연구들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북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ho come from North Korea? I think people who come from North Korea have some of the best understanding of at least pieces of life in North Korea and
그라이튼스 교수는 탈북자들이 직접 만나 그들의 다양한 경험을 듣기도 하지만 한 명의 탈북자가 북한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과 출신의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연구는 분야에 따라 자료 수집과 연구 방법이 매우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라이튼스 교수와 함께 공동연구소장이 맡게 된 치형 해리슨스 김 교수는 미국에서 북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에서 5년간 북한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다시 공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소장은 북한 연구를 창조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창조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뭐 예를 들면 정부 자료가 없는 대신 잡지나 신문, 심지어 소설이나 영화 그런 것을 다 같이 보면서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북한학을 하는 사람들은 뭐 내 동료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뭐 소설부터 영화부터 뭐 음악까지 다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김 소장은 자신의 지난 15년간 쌓인 북한 관련 연구가 토대가 될 것이라며 미국인들이 북한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북한을 위협이라고 보는 시각은 이제 저는 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은 매우 가난한 나라이고 독재와 그 정치적 탄압, 억압, 인권 문제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고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국가들은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북한을 도울 의지가 있다면, 그러니까 욕만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도울 우리 그 인터내셔널 커뮤니티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진짜 북한을 개혁하고 도와줄 의지가 있다면 북한을 보는 입장은 달라져야 됩니다.
김 소장은 미주리대학 한국연구소가 남한과 북한을 동시에 연구하는 독보적인 자취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학자나 학생들에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이미 많은 자료들과 그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 종류의 언론만 보면은 북한이 항상 왜곡되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론도 다양하게 접속해야 되고 북한에 대한 그런 뉴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사회 자체도 같이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언론이나 다른 매체에서 배우고 들을 때 그 자기 사회를 내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점도 같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한과 북한에 대한 연구가 목적인 미주리대학 한국학연구소 출범식은 지난 9일에 있었는데요. 미국 내 탈북자 그레이스 조 씨가 축하 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학은 그레이스 조의 최근 다큐멘터리 나는 그레이스입니다와 조 씨의 북한 인권 활동에 좋은 인상을 받았고 조 씨를 초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스 조 씨는 VOA에 미주리대학 한국학연구소 출범이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대학생이고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고 연구를 통해서 더 많은 학생들과 또 젊은 청년들이 이제 더 많이 알아가고 또 북한과 우리 한국 공부에 대해서 더 한 걸음 더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조 씨는 미주리대학 한국학연구소의 연구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남한과 북한에 대한 지식이 넓혀지고 이를 통해 남북한 통일이 빨리 이루어지길 희망했습니다. 한편 연구소는 전액 후원으로 운영되는데요. 한국 내 여러 연구재단의 후원으로 연구기금이 마련될 것이라고 유 교수는 밝혔습니다. 유 교수는 오는 3월 한국 역사학자인 앨리스 박의 초청 강연, 4월 한국 근대사를 영화로 풀어낸 한국영화, 국제시장 상영회에 학술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한 편의 드라마로 엮어보는 VOA 이야기 미국사 시간입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이은경, 조원우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아메리카 합중국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선언했지만 식민지 사람들 모두가 대륙회의 대표들의 결정에 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메리카 군대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아주머니 같은 분들이 우리 군의 동태를 영국군에 다 알려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국이 원하는 거 들어주면서 응? 큰 변화 없이 아, 그냥 그렇게 살고 싶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해야만 합니다.
독립혁명이 시작되면서 대륙회의는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들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인디언들은 전쟁이야말로 정착민들을 아메리카 땅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7부 미국의 독립혁명.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흑인 노예들도 미국 혁명 전쟁에서 영국과 식민지 군대 중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아메리카 군대 역시 노예들이 자신들을 위해 싸울 경우 자유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메리카 군대에 합류해 싸운 흑인 노예들은 5천여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 자유의 몸이 되기도 했지만 이들 대부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유, 오늘은 주인마님이 어찌나 변덕을 부리시든지 하루 종일 허리 한번 펼 새가 없었네. 아이고 허리야. 아니 근데 너는 마리노 아니냐?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뭐 하는 거니?
아주머니.
너 지금 울고 있는 거니? 오늘 농장일이 많이 힘들었나 보구나.
아니에요.
아이고 그럼 너 또 게으름 피우다 주인 어른께 매를 맞았구나.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왜 구석에 앉아서 그렇게 눈물 콧물 다 빼고 있는 거니?
저 내일 전쟁터에 나가요.
뭐? 전쟁터? 아유 얘야, 전쟁에 나가 싸우면 자유를 준다는 말 듣고 지원을 했나 본데 전쟁터에서 총알 바지로 죽고 나면 자유가 무슨 소용이니? 영국이 이기든 아메리카 군대가 이기든 우리 같은 검둥이 노예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아예 생각도 말아라.
저는 전쟁터에 가겠다고 지원한 적이 없는데 주인님 둘째 아들 대신에 저를 보낸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주인 대신 전쟁터까지 가야 하다니. 아휴.
식민지 사람들은 자신의 노예들을 전쟁터로 보내기도 했는데요. 전쟁터에 나가는 흑인들은 자유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는 그 자유를 흑인들과도 공유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총도 쏠 줄 모르는 저를 설마 직접 싸우게 하겠어요? 거기서도 군인들 뒤치닥거리나 하게 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전쟁에 이겨서 독립을 하게 되면 그 나라는 자유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니까 전쟁터에서 함께 싸운 노예들에게도 그 자유를 나눠줄 거라고 믿어요.
그래, 남부쪽 노예들은 싸움 대신에 수레를 끌거나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일을 맡았다고 하고, 또 북부쪽은 전쟁터에 나가서 이미 자유를 얻은 노예도 있다고 하니까 사람만 돌아온다면 너도 고달픈 노예 생활 청산할 수 있을 거다. 총알 바지로 서러운 세상 그냥 등지지 말고 꼭 살아서 돌아오너라.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남자들의 손이 더 필요하게 됐고, 흑인 노예들은 아메리카 군대 육군과 해군에 들어가 함께 싸웠습니다. 대부분의 흑인 노예들은 전쟁 중에도 농장일을 계속해왔지만 일부 노예들은 이렇게 백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혁명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아메리카 혁명가들은 자신들을 애국자라는 의미로 패트리어트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영국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왕당파라는 뜻으로 토리라고 불렀는데요. 애국자 패트리어트들은 왕당파 토리를 압박했습니다.
우리의 혁명 의지를 꺾고 영국에 동조하는 토리들은 이 땅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토리의 재산을 몰수해서 아메리카 군대를 위한 전쟁 비용에 쓰고, 토리의 노예들은 데려다 군대에서 필요한 망리를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토리들은 아예 우리 아메리카 땅에 발을 못 붙이도록 쫓아버려야 합니다.
패트리어트들은 토리의 재산을 몰수하고요, 노예들을 납치했습니다. 일부 토리들은 평생 살아오던 마을에서 쫓겨났고요. 일부는 고문을 당하거나 교수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뉴저지 주에서는 패트리어트와 토리들이 총을 쏘며 싸웠고요. 상대방의 저택과 농장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미국 혁명이 사실상 최초의 내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혁명은 많은 가정들을 분열시켰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정치가이자 과학자인 벤자민 프랭클린 가족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미국 혁명에 동조했지만, 그의 아들 윌리엄 프랭클린은 영국 왕을 지지하는 뉴저지 주지사였습니다. 전쟁에 대한 정치적인 신념의 차이로 아버지와 아들은 이후 영영 결별하고 말았습니다. 농장지대 사람들은 해안선 일대 주민들이나 도시 사람들과 좀처럼 대화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대륙 회의가 각 주들에 대해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로 지시하거나 명령을 내릴 만한 힘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대륙 회의는 또 각 주에 대해 전쟁 비용을 조달하도록 명령도 하지 못했고, 다만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혁명군 총사령관인 조지 워싱턴 장군은 청년들을 군인으로 징집할 수도 없었습니다. 각 주들이 병력을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건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메리카 식민지와의 전쟁은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아메리카는 거리상으로도 영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영국을 침공하거나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 겁니까? 식민지가 영국을 위협하지 않는 한 우리 영국은 식민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냥 놔둬야 합니다. 이 전쟁은 너무나 무모한 전쟁입니다.
전쟁은 영국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멸종위기 보호를 위한 얼굴 인식 시스템 기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드렸는데요. 사람의 눈엔 비슷비슷하고 같아 보이지만 사람이든 동물이든 세상에는 아마도 생김새가 똑같은 생명체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하나하나 개체가 유일하고 소중하다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참 소중한 사람이네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564년 2월 18일 오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천재 미술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89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4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미술 공부를 시작한 미켈란젤로는 그림뿐만 아니라 조각, 시 등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The David, the most famous sculpture in history. The ceiling of the Sistine Chapel, the most awe-inspiring. 미켈란젤로는 이후 로마 베드로 성당의 피에타상, 대리석상인 다비드,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 등의 걸작을 발표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게 됩니다. 평생 동안 왕성한 작품 활동을 통해 르네상스를 완성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미켈란젤로. 그가 남긴 500여 점의 미술 작품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예술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967년 2월 18일 오늘 원자폭탄의 개발을 주도한 원자폭탄의 아버지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63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904년 미국 뉴욕시에서 독일계 유대인으로 태어난 오펜하이머는 하버드대를 3년 만에 졸업하고 이어 독일의 괴텐겐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1941년부터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에 관여하기 시작해 여러 과학자들과 함께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완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자신이 만든 원자폭탄으로 인해 인류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He knew the world would not be the same. Few people laughed. Few people cried. 결국 오펜하이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제조에 반대하게 됩니다. 그러자 미국 정부는 곧 오펜하이머를 공산주의자로 몰았고 그를 공직에서 추방시켰습니다. 하지만 이후 1963년 미국 정부는 오펜하이머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줍니다. 오펜하이머는 이후 과학자들이 처한 도덕적, 정치적 딜레마를 연구하면서 말년을 보내다가 1967년 오늘 63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잠시 후 10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가 방송됩니다.